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주일을 지나는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주제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 이야기는 껄끄럽고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언제 누구를 불러가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면서도 이 껄끄러운 죽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역대상 10장 뒷부분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강한 마음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친숙하면서도 생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죠. 지구촌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군가는 계속 지금도 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죽는다, 때가 임해서 죽는다 하는 것도 일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죽음도 당연한 것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이 슬프게 죽은 이유 혹은 사울의 죽음이 아픈 이유 이렇게 바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때가 임해서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그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명 높은 고세봉이 같은 그 살인마, 우리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김대도 같은 그런 이들의 죽음도 그 속에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녀석 잘 죽어서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기에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곧비었다가 쓰러지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슬픔을 가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었고 어떤 어머니인가 그에게 젖을 물려주었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뭐 오래전이죠. 히틀러의 죽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자살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인물이란 그 벙커에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 책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참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하는 이걸 보니까 남 죽이는 일을 마치 파리 잡는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며 결국은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책을 읽던 것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나쁜 사람의 죽음에도 슬픔이 있고 거기에도 탄식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다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번 죽는 죽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 이렇게 어떻게 아주 슬프게 정말 읽는 사람들,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 마음이 참 아프게,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그렇게 죽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죽음은 참 마음 아픈 죽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은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도와줄 누구 하나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어요. 이미 왕이 의지했던 사무엘은 세상을 떠난 뒤였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경이고 하나님께 그래도 막판이라 생각해서 여쭤봤지만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하도 다급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이전에 한때 자신이 모든 무당들, 뭐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해서 지금은 다 씨가 마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숨어있는 그 신접한 여인,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왕이 아닌 척하면서 변복을 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얘기를 하지요. 그 점치는 여인은 사울 왕의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한나라의 왕이지만은 그 신접한 여인 앞에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그 초라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을 했죠.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그 왕자들과 함께 제산 성벽에다가 매달았어요. 무슨 장례를 지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성벽에 매달리는 이런 이 처참한 일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너무너무도 생각할 때에 슬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슬픈 것이 있죠. 그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될 그때에는 그는 횡보 사이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문 사람 하스가 이스라엘을 못 오겠다는 얘기를 그가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집에서 나가가지고 저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아주 높였던 그런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40년의 생활 동안에 세월이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탐심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탐심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는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울 인생에 대한 총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생애, 여기에 대한 총평가인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 너무나도 간단하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서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었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모든 범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쳐주기를 청하게 됐다.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아, 뭐 좀 이상한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누가 죽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 14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앞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여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답을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야단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해 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사울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한 이런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것으로 범죄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언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눈물과 그 탄식이 시편에 그냥 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만은 150편이나 있는 그 중에 사울 왕의 시편은 한 편도 없고 한 편도 없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긴 했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거기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직접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 앞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 왕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나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아합보다 더 나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때문에 무슨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아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옷을 입고 이 아합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렸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울 왕이 악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렸다라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한두 번 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나 엎드림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걸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 우리의 잘못이 크고 우리의 잘못이 정말 많고 어리석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것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왕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아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물음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끝머리에 보시게 되면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손에 쥐고 있어도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면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축복이 계승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 하나님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왕관이 요나단에게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 여기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윗이 그 바톤을, 왕의 바톤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슬픈 죽음인 반면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자꾸 얘기하는 이 다윗의 죽음, 이 다윗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 70년을 살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나오는데 몇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총평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보면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밧세바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선으로 내몰아가지고 모압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은폐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보다도 더 악한 아주 나쁜 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군사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라고 아주 교만을 떠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얼마나 그 다윗의 집안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집안의 고통이 나라의 고통이 됐어요. 처음엔 가정 안에서 문제였지만은 나중에는 온 나라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누이 다마를 겁탈을 해가지고 또 앙심을 품은 동복 오레비 압살롬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여러 해 후에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들고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뭐 수만 명이 죽었죠. 압살롬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다윗의 인생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생략하시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조차도 아니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이에요.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덮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진노를 받더라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음에도 결국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책망하시면서 상처를 싸매시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이런 묘사가 되어 있지를 않고 죽었다고 이렇게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지막이 사울왕같이 되면 그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못 살 때 많이 있어요. 잘 못 살고 악을 행하고 그저 범죄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주저앉고 뭐 그런 상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잘 죽으면은 인생 전체가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2년에 안토니 퀸이 주연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영화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는 줄로 아는데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라바의 스토리를 각색을 해서 만들었어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뭐 성탄절이나 이런 특별할 때 방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났긴 했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는 매춘부와 교제를 했고 그런데 그 매춘부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바라바는 떠돌아 다니다가 이 광산에 가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크리스천과 만나가지고 아니 근데 앙숙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은 바라바에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미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까지 끌려가죠. 그리고는 검투사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는 검투사로 불려나가서 거기에서 죽게 돼. 이 바라바는 이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고 하면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순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깔려있는 영화예요. 그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죠.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했을 때인데 뭐 이웃집에 가서 조그만한 거 뭐 TV 그것도 흑백 TV로 보면은 이 바라바라는 영화가 가끔 나오기도 했고 그랬죠. 그 영화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게 나올 때 광고에 보면은 옛날식으로 바라바바바바바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옛날에 효과음을 그렇게 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모님들 같은 연령의 저희 동네 형들이 그걸 그렇게 바라바바바바 하고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우리 장모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바라바 영화가. 예? 근데 요즘은 칼라로 이게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고 이러죠. 근데 거기에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할 때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요. 바라바. 여러분, 그는 강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끝은 순교자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강도가 변해서 여러분 순교자가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은 죽으시고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게 하실 때에 내가 강도로 있었지만 지금 불려나지만은 나는 네가 나중에 제단의 큰 재물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바를 대신 불려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았던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 우리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마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만 홈런을 쳐가지고 야구 경기 전체를 뒤집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 행악자라 하기도 하고 강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십자가 인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는 정말 잘 죽는 사람이 됐어요. 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슬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 군데 복된 죽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된 죽음이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고 복이라고 표현한 데는 명백하게 표현한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답이 뭐냐 하면은 해답이 뭡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업이 실패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방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자랑이라고나 할까요? 이 교회에서 설교한 이후에 매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접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주일 빠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실 이 시간에는 가정의 약속도 사사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가정의 약속도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의 약속도 여러분 피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익히고 행해야 될 이러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배함으로써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 한 번 이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몸부림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혼란한 가치관 속에 충돌하겠구만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물겨운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고 섬기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자신을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에서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 다 드릴 수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막 생명에 집착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를 말고 마지막에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 어른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멋진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정말 주님 안에 산 사람이 주님 안에 죽는 복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나라 이 좋은 계절에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내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떼놓지를 말고 늘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 잘 살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과 학교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잘 죽는 이런 법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주제를 멀리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까이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을 듣게 됐는데 뭐 영상이 그 음악 못지않게 아주 멋지더라고요. 거기서 착상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떻게 있을까 하고 저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몇 편을 보내드렸죠.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이 드론을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이야 참 이렇게 예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큰 예배당도 있구나. 뭐 어떤 건 산골에 작은 예배당 예? 어떤 건 유럽의 한 도시복판에 큰 예배당 그런 것을 쭉 안에 보여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늘 욕심이 있으면 이야 저거 하나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저만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들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었던 유럽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가다 예배당에 오지를 않아가지고 예배당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저 맨하탄 23가 8 에비뉴인가요? 거기 가보면 교회당이 뭐 참 이상한 것을 파는 그런 상점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술집, 바가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유지하지를 못해서 미국 사람들이 두 교회가 병합해 나가버리고 이제는 우리만 남아서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많이 모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예배당 건물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여러분 옛날 그 옛날 예배당을 보시게 되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배당 옆 예배당 바로 뒤 성도들의 뭐였어요? 묘지였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묘지. 여러분 묘지가 먼 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이가 여기에 누워있고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죽은 얘기를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면서 기쁨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잘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본인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단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마지막에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어머니나 아버지가 떠나서 슬픈 것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 부모로서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어떤 갑옷처럼 유산처럼 귀한 것이 그 믿음 안에서 멋지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지막 모습인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 우리에게 큰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후손을 위해서도 얼마나 이 마지막 모습이 귀한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언젠간 우리도 다 떠날 텐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 드릴 때에 아, 그분 아름답게 가셨어.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종종 제 아내랑 같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많이 이제 늙었다. 남들은 볼 때 그저 50대, 60 안 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많이 늙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젊어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제 친구는 자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했대요. 반지를 주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저 사람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쓰시는 거지 뭐 지금까지. 예?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데 이전에 그랬던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된 것을 또 얘기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갈 때가 오겠지 하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겠지. 그 소식 전해주겠지. 아, 그 이상일 목사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 다음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떠났대요? 이렇게 묻겠지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관심사예요. 아, 무슨 병으로 죽었나? 고생하다가 죽었나? 뭐 무슨 사고 나서 그렇게 죽었나? 아, 그게 우리의 큰 관심사인데 성도에게 그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다면은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평생 설교한 것을 다 모아도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름받는 그 한편의 스토리보다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에 우리 모두가 하는 설교와 같은 게 그 마지막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주일날이라 날이 더운데도 그저 예배 시간에 갔더니 목사가 앞에서 죽는 얘기만 해가지고 아, 이거 오늘 그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맛 없을 것 같다. 아마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그릇 더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에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이 땅 위에서도 더 큰 은혜와 복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휴가철에 출타한 성도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김순옥 권사님 허리를 다치고 우리 석순희 권사님 바이러스로 계속 고생 중에 있습니다. 강영희 권사님 그리고 송영애 전사님 많은 분들이 오랜 지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온 권속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자기 어두우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그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설레라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운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혹은 날이 밝아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메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